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폼페오 장관은 어제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2차 정상회담이 1월 아니면 2월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두 정상이 마주 앉는 걸 언제 볼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협상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장소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스 신문은 어제 미 소식통을 인용해 2차 정상회담의 후보지가 베트남과 태국으로 압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이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다음 달 중순 베트남에서 개최하자고 북한 측에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터키가 시리아 내 쿠르드족 보호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가 쿠르드족을 공격하면 터키 경제를 파탄 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오래전에 해야 했을 시리아 철군을 시작하고 있으며 동시에 조금 남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 잔당들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가 쿠르드족을 공격한다면 터키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며 20마일의 안전지대를 만들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쿠르드족이 터키를 자극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브라임 칼린 터키 대통령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와의 동맹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관 총소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보다 11.3% 증가했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0.7%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보다 17% 늘어난 3,23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무역 흑자 규모는 수입이 큰 폭으로 늘면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해관 총소의 리쿠 이원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외 여건이 여전히 복잡하고 불확실 요인이 많다면서 세계 경제 하락세 속에서 중국의 무역과 투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지난해 가을 국방부에 이란에 대한 타격 옵션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어제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지난해 9월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이 이란과 연계된 무장반군의 박격포 공격을 당한 이후 이런 지시가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런 지시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도했으며 국방부와 국무부는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국방부는 NSC의 요청에 따라 이란에 대한 타격 옵션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군사 옵션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란 테헤란 외곽에서 이란 군 소속 보잉 707 화물기가 오늘 악천후 속에서 추락해 15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군 관계자는 당시 화물기에는 모두 16명이 탑승했으며 이 중 승조원 1명만 생존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락한 화물기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트에서 육류를 싣고 이륙한 뒤 이란 중부 카라지 부근의 파트헤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벽에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가족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일찍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오늘 성명에서 폼페오 장관이 가족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만 방문 뒤에 마지막 순방국인 쿠웨이트 방문을 연기하고 조기 귀국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세부 사항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한반도에 실재하는 위협은 북한의 핵무기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 대표들은 광주 민주화운동에 자신들이 북한 특수대원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극우 논객을 집단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북도 함경도는 새벽부터 낮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13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세부 사항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은 회담 개최지로 베트남이 유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중동 순방 중인 폼페오 장관은 13일 CBS 방송 Face the Nation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월 아니면 2월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두 정상이 마주 앉는 걸 언제 볼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세부 사항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협상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장소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와 일본 언론 등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13일 미국 소식통을 인용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후보지가 베트남과 태국으로 압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북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의 쇼트리스트가 베트남 하노이와 태국 방콕으로 줄어든 것 같다며 이들 두 국가가 모두 장소 제공을 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과 태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외교 관계가 있으며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할 역량도 있다고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설명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13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다음 달 중순 베트남에서 개최하자고 북한 측에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북한은 이 제안을 검토 중으로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이날 인터넷판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답신을 통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2월 셋째 주 베트남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CNN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하노이, 방콕, 미국 하와이에 사전 답사팀을 보내 현장 조사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머지않아 열릴 것임을 시사하는 징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측이 회담 장소와 일정을 전격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해 이미 날짜까지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던데요.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이런 보도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2월 중순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제든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 만큼 조만간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주에 정상회담 발표가 머지않아 있을 것이라고 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측과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일본 언론의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엿보게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낸 데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로 응답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친서를 보내면서 회담 시기와 장소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확인을 전제로 정상회담 발표가 머지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시기를 전격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도 있었죠.
예, 맞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이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추론 이상의 정보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미북 간 고위급 회담이 먼저 열려야 하지 않나요?
예, 고위급 회담은 이르면 이번 주에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이미 협상 파트너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뉴욕으로 초청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이 초청을 받아들이면 두 사람은 지난 10월 초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 이후 석 달여 만에 만나게 됩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에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직후 발표됐는데요. 2차 정상회담 발표도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초에 예정됐던 폼페오 장관과의 뉴욕 회담을 취소했던 건 트럼프 대통령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번에 뉴욕에 이어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 핵심 관심사는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 상응 조치에 대한 미국의 입장 아닌가요?
맞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건 제재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입장차 때문인데요. 이 문제에서 양측이 절충점을 찾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지난 주말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민의 안전을 미북 대화의 핵심 목표로 꼽으면서 대화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겁니다. 미국은 북한에 의한 최대 위협으로 핵탄두를 장착하고 미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꼽고 있습니다.
북한이 ICBM을 폐기하면 미국이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미국은 비핵화 관련해 ICBM 외에 영변 핵시설 폐기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에 대해 협상 용의를 밝혔는지 또 미국이 검토 중인 상응 조치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연락사무소 설치나 인도주의 지원을 거론하지만 북한이 관심을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 측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요. 실무 수준에서 이 정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 고위급 회담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예, 현재로서는 상응 조치를 둘러싼 입장차 때문에 고위급 회담 개최가 무산되고 결국 정상회담이 미뤄지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그보다는 정상회담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북 고위급 회담은 정상회담 개최에 확실한 신호가 될 전망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 개념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핵무기만이 한반도에 실재하는 위협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개념에 미국의 핵 우산 제거까지 포함된다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의 타무달 상원 외교위원은 최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정의에 미국의 핵 위협 제거도 포함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곳에서 미국의 위협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What is the U.S.'s threat? The nuclear umbrella is there not for us, but for other countries like Japan.
우다루 의원은 10일 북한과 북한의 비핵화 정의가 서로 다르다는 논란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미국의 핵우산 제거까지 포함된 개념이라면 미국에게 아시아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비핵화 정의라는 겁니다. 우다르원은 미국의 핵우산은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들을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라면서 영내 미국의 동맹국들과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핵무기가 없었다면 한국도 이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반도 전역에 걸친 비핵화는 그 지역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은 미국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Denuclearization to me means that North Korea must first disclose all of its facilities, equipment, material resources related to
북한이 먼저 핵무기 관련 시설과 장비, 물질, 그리고 재원을 모두 밝힌 뒤 이런 핵무기를 제거하는 과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비핵화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달 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핵 위협 제거까지 포함된 개념이라고 주장했을 때도 미 상원 의원들은 한반도 유일한 위협은 북핵이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상하원 군사위원들은 위협을 제거해야 하는 쪽은 북한이라면서 주한미군과 영내 미국의 핵우산은 북한과 타협할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화당의 댄 설리반 상원 군사위원은 미국은 합법적으로 배치된 주한미군을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미사일과 절대 교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ould never trade those illegally deployed nuclear missiles.
또 미국의 핵우산은 지난 70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영내 안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면서 미국의 동맹국과 관련해 미국이 핵우산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은 비핵화 정의에 대한 북한의 주장을 북한은 비핵화할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무의미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미 본토에 대한 위협 제거에 초점을 맞춘 미 고위 당국자들의 일부 발언은 단기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지 비핵화 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미 전직 관료들이 진단했습니다. 비핵화는 동결, 감축, 폐기 단계를 차례로 거칠 수밖에 없는 만큼 즉각적인 위협인 북한의 미사일 활동 중단을 먼저 요구하는 것뿐이라는 설명입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 ICBM 제거 수준에서 합의할 경우 한국, 일본에 대한 방어 공약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 민 안전에 무게를 둔 폼페오 장관의 잇단 발언과 관련해 미국이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험 문제만 해결되면 합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협정을 깨뜨릴 수 있는 우려도 함께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규정 대신 불분명한 FFBD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협상 목표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협상 경험이 있는 전직 관리들은 일부 정책의 수위를 낮췄거나 방향을 바꾼 것처럼 들리는 당국자들 발언과 관련해 과도기적 혹은 단기 목표를 설명하는 차원이지 궁극적 목표엔 변함이 없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지만 단계적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그 수순을 밟아나가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ir objective is full, final, verified denuclearization. But they recognize that that can only be achieved in stages.
In other words, it can't. 비핵화는 동결, 감축, 폐기 단계 등을 거치는데 미국은 일단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 제거를 우선순위에 둔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미북 협상의 진전을 보려면 양측 모두에서 선제 조치를 내놔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먼저 탄도미사일 관련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반대급부로 일부 제재 완화를 내놓는다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무기 폐기 조치가 먼저 시작되든 탄도미사일 제거 절차를 우선시하든 모든 절차가 북한의 비핵화로만 이어진다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f they move first on ballistic missiles and we move through it, we take some move on sanctions relief, that's not necessarily bad.
다만 세이머 전 조정관은 ICBM 제거의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ICBM 위협 제거에만 초점을 맞춘 채 북한과 합의할지 모른다는 한국과 일본의 두려움은 이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nd the U.S., you know, doesn't have any more ability to... pressure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forces that threaten Japan and South Korea.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이 북한과 ICBM 제거 수준의 합의를 할 경우 국제 안보를 무너뜨리고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훼손시킨다는 사실을 미 행정부도 알고 있다면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새해 초 중국 방문 이후 앞으로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전에 비핵화 정의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해해야 하는 북한 비핵화에 북한이 정말로 동의하는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즉 FFVD를 요구해왔지만 북한은 계속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딘챙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현 단계의 핵심 문제는 비핵화 정의에 대한 미국과 북한 양측의 근본적 인식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key problems we are facing is a fundamental disagreement between what the very term denuclearization means.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영내 미군 철수라는 의미인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종식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챙 연구원은 또 한국 정부마저도 미국과 의제가 일치하는지 불분명하다며 미한 간 조율에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최근 신년 회견에서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싱가포르 선언에 담은 것부터 실수였다는 지적도 다시 나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VOA 인터뷰를 통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President Trump can make it clear what he means by denuclearization and get some agreement with Kim about
이번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말하는 비핵화가 무슨 의미인지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면서 그 대가로는 어떤 것이 적당할지 등을 김정은과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2000년대 영변 핵시설 사찰에 여러 차례 참여했던 올리 하이논엔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고문은 광범위한 비핵화를 요구하기보다 이제는 훨씬 세부적인 조건들을 놓고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 should not have material suitable for nuclear weapons and they probably should not have uranium enrichment and reprocessing.
북한의 핵 개발 시설과 핵 무기 재료,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시설 등을 모두 없애야 북한이 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 분열 물질을 만들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용어와 원칙의 정립 없이 미북 정상이 다시 만나는 것은 오로지 북한에만 이득이 되는 일이라며 협상 진전을 위해 기초 의제부터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국제사회는 지난 1년간 북한의 선박관 환적 등 해상에서 벌어지는 불법 활동 차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최소 7개 나라가 한반도 인근 해역에 군함과 정찰기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북한의 불법 활동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16일 한국전 참전국을 주축으로 한 20개 나라 외무장관들이 캐나다 밴쿠버에 모였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20개 나라들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초점은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맞춰졌습니다. 렉스 틸러슨 당시 미 국무장관입니다.
We all must work together to improve maritime interdiction operations. We must put an end to illicit ship-to-ship transfers that undermine.
틸러슨 전 장관은 모든 나라들이 해상 차단 작전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유엔 제재를 저해하는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끝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년간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을 근절하려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진 계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회의에 참석한 나라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호주는 대북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 해상 활동 감시를 목적으로 4월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를 일본 해역에 배치한 데 이어 9월에는 AP-3C 오리온 두 대를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또 10월에는 승조원 230명이 탑승할 수 있는 호위함 HMAS 멜버른을 동중국해로 보내면서 선박들의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해상 초계기를 일본에 배치했으며 캐나다 역시 북한의 불법 선박 간 환적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군 해상 순찰기를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보냈습니다. 영국도 호위함과 상륙함 여러 척을 파견해 북한 선박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1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대북 압박 조치 중 하나로 올해 호위함 HMS 몬트로스를 일본에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This will help us to enforce sanctions against the DPRK as part of our joint determination to a peaceful resolution.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영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소개된 네 개 나라와 함께 자유함과 초계기를 동원해 감시 활동을 펼쳐왔고 미국도 항공기와 수상함을 배치해 북한 선박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가 최근 일본 해역에 소형 구축함과 정찰기를 파견하기로 하면서 한반도 인근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 감시에 나선 나라는 최소 7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북한 선박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공해상에서 유류 등을 주고받는 선박 간 환적 행위가 포착되는 횟수는 지난해 크게 늘었습니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활동 근절 노력은 바다 밖에서도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2월 미국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겨냥한 국제운송주의보를 발표하면서 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고발하고 관련 국가 기관, 개인 등이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지난 11월에는 영국 정부와 함께 해상보험업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환적 관행 등을 지적하고 업계에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올해에만 북한은 물론 북한과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선박 42척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관련 선박이 전체 101척인 점을 감안하면 약 40%에 해당하는 선박들이 지난 한해 제재 명단에 추가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국제적인 노력 속에서도 북한의 불법 활동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NBC 방송은 미 태평양 사령부의 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해상 유류 환적으로 유엔 제재를 계속 회피하고 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저지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들 선박들은 군함과 정찰기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과 다른 나라 영해에서 환적하는 쪽으로 전략을 조정했다는 보고서 내용도 소개됐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최근까지 북한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정제유 등을 허용치 이상으로 반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 9월 유엔 안보리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assessed and we can say in no uncertain terms that the cap of 500,000
barrels 올해 북한에 허용된 정제유 상한선 50만 배럴을 확실히 넘긴 것으로 판단되며 안보리 결의가 명확하게 금지한 불법 정제유 수입도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계속 목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니키 에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8월 사이 허용된 양의 4배에 해당하는 정제유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유입이 가능한 정제유를 연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10월까지 23에서 25만 배럴에 해당하는 약 3만 톤을 북한에 반입했다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지만 여기에는 선박 간 환적을 통한 유류 반입량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미국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 대표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자신들이 북한 특수대원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극우 논객을 집단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런 허위 사실을 날조할 게 아니라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북한의 독재 타파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탈북민 단체 대표들이 13일 한국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구 농객으로 불리는 지만원 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가 자신들을 지난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때 북한 특수부대원으로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 여군 출신인 김정아 통일맘 연합회 대표입니다.
이것이 너무 황당한 사실인 걸 계속 퍼나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그 주장에 지금 동조하는 분들이 지금 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인격살인이기 전에 정말 탈북민 인생을 정말 농락하는 진짜 무서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1976년생으로 광주운동 당시 만 4살이었던 자신이 어떻게 북한 특수부대원으로 한국에 올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다른 탈북민들도 광주에 왔다는 증거 자체가 없는데도 지 씨가 같은 주장을 반복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980년에 초등학생이었던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도 지 씨의 주장은 비정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저는 77년부터 89년 사이에 함경남도 요덕군에 위치한 북한의 강제수용소에서 10년간 정치범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뭐 광주로 파견돼가지고 이렇게 간첩 활동을 했다 이렇게 저를 지금 조사돼가지고 이런 모습을 저를 이제 했는데 사실 저는 뭐 지만원 박사가 뭐 애국자라고 이제 불려지긴 하지만 저는 약간 정신 이제 나간 분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탈북민 15명은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고 명단엔 지난 2010년에 사망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 씨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600명에 달하는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해 폭동을 주도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얼굴 지문 기법을 통해 증거를 찾아냈다며 한국에 사는 탈북민 50여 명도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시민 주도로 신군부의 계엄령과 무력 진압에 맞서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하며 펼친 운동입니다.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에 따르면 당시 군부의 진압으로 606명이 숨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선한 바른미래당의 북한 인권운동가 출신 하태경 의원은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지 씨 때문에 탈북민들이 인격 말살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지만원 대표는 정말 탈북자, 우리 탈북자들 어렵게 자유와 희망을 찾아서 내려온 분들을 인격 살인하고 있고요.
하 의원은 지 씨의 주장은 한국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인 모략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 씨는 하지만 13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하 의원을 빨갱이로 지칭하며 탈북 광수들이 트로이 목마라는 그간의 짐작을 사실로 증명시켜 주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5.18 때 북한 특수부대로 광주에 투입된 이른바 광수인지 전문적인 얼굴 분석 기법에 의해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 씨는 앞서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에서 탈북 광수들이 정치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여기에 먹고 살려고 왔어요. 자유 찾아왔어요. 정치하려고 왔어요. 정치하러 온 거예요. 5.18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응? 그 키를 주고 있는 지만원을 제거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빨갱이들 아니에요?
비어있는 탈북민들의 기자회견에 대한 지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했지만 지 씨 측은 이날 시위 집회로 인해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 씨와 측근들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후보 중 한 명으로 지 씨를 검토했다가 배제하자 항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는 광주 민주화운동 때 발생한 민간인 학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한 뒤 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들은 지 씨의 거짓 주장 때문에 북한 인권운동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정아 대표입니다.
지금 그 명단에 있는 그 사람들은 북한이 테러 명단으로 지적했거나 북한 인권 활동을 위해서 북한이 대북 제재를 받게 한 가장 주요 활동의 중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지만원 이분의 주장 누구를 돕자는 거죠? 정말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것입니까?
정광일 노체인 대표는 지 씨의 주장이 북한 인권운동과 관계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79년도에 국민의회를 해가지고 80년도에 제가 북한군 상등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옥에 내려온 일도 없고 제가 입대해서 1년 만에 또 내려올 수도 없고 그때 병종 자체가 제가 포병이었습니다. 그 포를 가지고 감옥에 들어왔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아주 그 시스템적인 그런 발작이 아니면 북한 인권 활동에 저해를 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 같습니다. 네, 당장 이런 행동을 준비했습니다.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은 독재에 대항한 시민들의 항거 운동이었다며 탈북민들을 광수로 매도할 게 아니라 광주의 정신을 북한에 전하도록 한국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제가 목격을 하지 못했지만 북한 당국이 엄청나게 선전을 했습니다. 마치 자기네 일처럼.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저희 또래 많은 친구들은 아 북한에도 김일성, 김정일, 현재 김정은에 이어지는 그 독재에 맞서서 그 광주 민주화 정신이 북한에도 우리가 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희망을 품었습니다. 바로 그 민주화 정신을 북한에 우리가 옮겨놔야 되겠죠.
서울에서 BOE 뉴스 김영권입니다.
최근 미국 법원이 오토 원비어 사망의 책임을 물어 북한의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유족들이 실제로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테러 피해자 기금을 신청하는 방안과 북한 해외 자산을 회수하는 조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오토 원비어의 유족에게 지불 판결을 받은 배상금은 5억 달러가 넘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중국으로 수출한 물품의 총액이 약 2억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에겐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여기에 북한이 원비어의 죽음에 대한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까지 더해지면서 원비어 가족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이런 거액을 받아내기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원비어의 소송이 진행되던 당시 BOA와 만난 관련 법조인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배상금을 수령하는 데 있어 여러 방법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장 이 방법들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들을 볼 때 두세 가지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수월한 방법은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처럼 미국의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이라도 가족들이 미국 국적자인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테러 지원국 등과 불법 거래를 통해 수익을 거둔 기업들이 내는 벌금으로 충당되는데 여기에는 북한과 불법 거래 혐의로 미 법정에 섰던 중국의 통신기업 GTE가 낸 기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테러 지원국 피해기금 웹사이트에 따르면 테러 피해를 입은 개인은 최대 2천만 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직계가족들이 함께 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상금은 최대 3,500만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기금은 1에서 2년 단위로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지급이 되는데 가장 최근인 지난 2017년엔 2024명에게 모두 10억 4,090만 달러가 지급됐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법과대학원의 노정호 교수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상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위해 이 기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테러 희생자 기금 있죠. 결국은 이제 그걸 만든 이유가 사실은 이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노 교수는 그 외에도 원비어 가족들이 북한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거나 제3국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압류해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미국 내에 있는 북한 자산 일부를 동결시킨 상태입니다. 재무부는 지난해 발간한 2017년 테러 지원국 자산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 자금 6,340만 달러를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1차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기 직전인 2008년에 집계된 3,400만 달러의 2배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다만 이 동결 금액이 어떤 계좌에 얼마나 분산돼 있는지 알아내는 건 쉽지 않은 작업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이 연루된 테러 사건 소송에서 약 3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던 루스 칼데론 카도나는 당시 곧바로 법원에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동결한 미국 내 북한 자산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해외자산통제실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며 카도나의 변호인 등 일부 사람들에게만 열람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자산통제실의 자료를 열람한 카도나 측은 곧바로 JP모건 체이스 은행을 비롯해 뉴욕 멜론, HSBC, 스탠다드 차터, 도이치 미국 신용, 시티, 인테사 상파울로 은행과 중국은행 등을 상대로 북한 측 자산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이 압류한 북한 정권의 자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이들 은행에 관련 자산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후 법정 공방을 벌인 카도나는 일부 계좌에서 북한 자금을 찾았고 이 중 10만 달러 미만의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벼의 가족들도 미국 내 북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선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카도나 측이 숨어있던 자금 상당 부분을 찾으면서 원비어 가족들이 추가 자금을 회수하는 건 어려운 상황입니다. 카도나는 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적군파 테러 희생자의 가족으로 당시 북한이 이들 적군파 요원들에게 숙식과 통신장비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제3국에 있는 북한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선 더욱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과 거래가 활발했던 나라에서 북한 정권의 자금을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법적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정호 교수입니다.
제3국의 법원에서 그거를 인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집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 절차상 그게 또 그 나라까지 가가지고 이 확정된 판결을 사실은 이게 제3국에 사는 거는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이제
노 교수는 이런 사실은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호국들, 이를테면 호주나 일본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비어 가족들에게 내려진 배상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원비어 가족들의 배상금 5억 113만 4,683달러 중 약 90%에 해당하는 4억 5천만 달러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 교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판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원비어의 부모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목적에 대해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란 점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또 법원 증언 등을 통해 원비어 측의 입장을 대변했던 이성윤 미 터프츠대 교수도 지난달 BOA와 만나 천문학적인 배상 액수는 북한 정권을 처벌하겠다는 일종의 메시지라고 설명했었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앞으로 미국 시민 또는 다른 외국 시민, 어쩌면 먼 훗날에는 내국인까지 학대를 하고 고문을 하면은 큰 경제적 손실이 따를 수도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은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봅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박 4일 일정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을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방중의 배경과 의미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새해 벽두부터 정상회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1일 신년사를 발표한 김정은 위원장은 엿새 뒤인 7일 중국행 특별열차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중절모 차림의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평양역에서 당정군 간부들의 환송을 받으며 부인 리설주 씨와 함께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하시었습니다.
이날 밤 북중 접경도시인 단둥을 통과한 특별열차는 8일 오전 11시께 베이징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탄 벤츠 승용차는 공안의 호의를 받으며 중국의 국빈 숙소인 다오이타이 조대로 이동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후 4시 30분께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은 1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에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책임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리수용 당 국제부장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했습니다. 이틀 뒤인 10일 중국의 관영TV는 정상회담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화면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뭔가 발언을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 적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시진핑 주석이 인민대회당에서 김 위원장을 위한 환영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께 시작된 만찬은 10시 30분까지 무려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날은 김 위원장의 3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이틀 뒤인 10일 중국과 북한은 4차 정상회담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두 나라 관영 매체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실현을 위한 북한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와 성과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또 북한과 유관국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북한의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국이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중시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바란다며 미국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다시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십금평 동지는 조선 측의 합리적인 관심 사항이 마땅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며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편리한 시기에 방북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박 4일 일정의 4차 중국 방문을 마친 김정은 위원장은 9일 오후 베이징역을 출발해 10일 오후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4차 방중을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언급한 내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2차 국미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제2차 국미정상회담의 성공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고 중국 방문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께 정상회담과 관련된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을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을 담당했던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 미국에 대한 협상 지렛대를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makes sense for Kim to want to continue to consult face-to-face with the Chinese president.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3월과 5월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정상회담 뒤인 6월에도 시 주석을 만났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나쁠 것이 없습니다. 여차하면 북한 카드를 쓸 수 있음을 미국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이번 방중은 북한 문제가 미국에 의해 좌우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중국의 의중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partly the fact that the Chinese don't want the North Korean.
이번 방중을 미중 핵협상 결렬에 대비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면 세기를 모색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확실히 해둠으로써 미국과의 협상이 깨질 경우에 대비했을 수 있다고 미 동부 펜실바니아 동아시아 연구센터의 자크 들릴 교수는 말했습니다.
Sense for him to hedge against the possibility that there will not be a great deal of progress with the United States by making sure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제재 해제를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비핵화 문제와 함께 대북 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췄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북한 경제는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로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이 2016년부터 세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고 수십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중국은 대북 송유관 꼭지를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경제가 돌아가려면 원유와 휘발유 등이 850만 배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원유 공급을 400만 배럴, 그리고 휘발유, 디젤유 등을 50만 배럴로 묶었습니다. 필요한 기름의 50%밖에 들여올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평양의 기름값이 폭등하는 등 심각한 에너지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인 광물 수출도 차단했습니다. 석탄과 철광석은 총 수출의 40%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런데 중국은 2017년 2월을 기해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석탄과 의류, 인가공 등이 중단되면서 북중 수출도 크게 줄었습니다. 중국 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11월 기간 중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1억 9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12분의 1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제재를 풀기 힘들면 석탄 수출이나 국경지대 밀수 단속을 눈감아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김정은 hit very hard on the demand that the U.S.
북중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됐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다자 협상을 통한 평화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계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체계는 지금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당초 북한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종전 선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중국을 끌어들여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면을 조성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는 안개 속 교착 국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한반도 정세는 북중 정상회담에 이은 미북 고위급 회담과 2차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순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875년 1월 14일 아프리카의 성자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독일 알자스 지방의 카이저베르크에서 태어납니다. 어렸을 적부터 음악을 공부한 슈바이처는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뒤 신학 교수가 되고 파이프 오르간 연주가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8살 때 슈바이처는 우연히 잡지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다룬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아 평생을 아프리카 흑인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 후 슈바이처는 의사가 되고 1913년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의 가봉으로 떠나 의료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슈바이처는 가봉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병원을 세우고 평생 헐벗고 가난한 병자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는 도중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슈바이처 박사는 포로로 잡히게 되고 병원이 강제 폐쇄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평생 동안 환자들을 돌보게 됩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이후 1952년 인류의 형제애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1953년 1월 14일 요시프 브로즈 티토가 유고슬라비아의 초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1892년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난 티토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반전운동을 벌이다 체포됐고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 당시에는 옴스크의 극진 좌파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티토는 38살 때 유고슬라비아에 돌아와 사회민주당에 가입하게 됩니다. 정치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티토는 이후 유고슬라비아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1953년 1월 14일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또한 티토는 민족적, 종교적으로 복잡한 유고슬라비아의 통일을 지키며 경제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 티토가 사망한 이후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혼란을 겪다가 결국 1991년 해체되고 맙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You may think.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